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고 있는 각 가정의 성도들과 또 깨어서 교회를 차지한 많은 은혜 가운데 관한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수가 모여서 대표적으로 기도하지만 대표적인 응답들을 각자 개개인들이 누리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열세계 교회가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테말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또 피니셔 스쿨 가운데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대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좋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더 깊게 계시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 가운데 있는 우리 이근 형제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회복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주옵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스텝 역할을 감당하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한 구속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들 각각 개개인에게 맞는 은혜와 힘을 더하시고 이 시간도 생명의 큰 풍성함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입니다. 사사기를 뭐 이미 읽은 이후에 이렇게 딱 보게 된 책이 히브리서였어요. 뭐 이제 다 그때 읽고서 그때 뭐 메모했던 것도 종이도 사라지고 막 그랬지만은 계속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여건되는 대로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 읽고 싶은데 워낙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 항상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구약과 신약은 원래 한 책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약과 신약이 그냥 자연스럽게 상관하건 전편 후편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 보게 되면 다른 책이야. 아예 그냥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뭐 무하고 피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 주 인물이 다 달라요. 근데 왜 이 책이 같은 책이라고 왜 상관 하건 전편 후편 예언 성취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셔서 그래요. 그분을 딱 빼면 이 책은 다른 책이에요. 다른 책은 미국, 한국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39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시작,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결격사유, 결핍, 죄는 뭐였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계속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을 이끄는 그 기차로 말하면 저 앞에 있는 머리예요, 머리. 그 머리가 쭉 가는데 그 안에 끌려오는 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가 사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근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 가득한 신학교에 모세오경이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깨받추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느 책이냐라고 묻는다면 창세기죠.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뭘 알려주려고 기록했냐 말이야. 그렇죠? 그걸 묻는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거야. 후손이 왜 와야 되느냐?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그걸 밝히는 게 나머지 성경입니다.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왜? 생명은 피해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제사를 늘 드려면 됐어요. 이렇게라고 제사를 드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근데 그들 범죄화해서 그들이 큰 죄에 머물게 되었고 그 죄는 인간의 어떤 영혼의 문제를 자울 만큼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인 그죠? 누군가 와야 된다라고 계속 구약은 말하고 신약에서 물론 그분을 그 여자의 후손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잉태했는데 그 잉태가 성령의 잉태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또 동방박사가 새벽별을 보고 찾아간 그곳에 있던 그 주인공, 그 아기,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신약에서 그걸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의 성취란 말이 맞죠? 맞는데 그 낱낱이 각 성경이나 책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 나갈 때 얻는 기쁨은 복음에 계시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계시되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고 예를 들면 솔로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기서 뭐 계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이게 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라고 말을 해도 괜찮지만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도 큰 문제 없는 거죠. 어쨌든 구약은 계속 무엇인가를 저쪽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저쪽에 뭐가 있냐? 신약이 딱 있는 거예요. 구약은 1500년간의 기록이에요. 1500년 동안의 기록을 수많은 선지서가 17개가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등장하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는 더 많아요. 그 선지자는 우리가 17개라고 말하지만,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쭉 말할 수 있지만, 선지자는 사실상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을 꾸짖었던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성경을 안 남겼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필요하게 되면 선지자는 사실상 더 많아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그 선지자가 세례요한이다. 이것도 의미가 큰 거예요. 물론 세례요한 말고도 그 시대 때 선지자 없었냐?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예수님 앞에서 지적하고 지칭하고 가르친 사람이 세례요한이야. 나머지 선지자 뭐였냐 말이야.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선지서가 뭘 말합니까? 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 원하시는 뜻,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무한의 큰 또 사인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인간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이냐? 레위기예요. 근데 그들이 또 불신앙이에요. 그 민수기예요. 또 그들이 1세대가 죽고 2세대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걸 위해서 창세기와 버금가는 책을 주시는데 그 책이 신명기예요. 이게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하실 말씀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을 계속 전체에서 예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모세오경에 말하고 있고 역사서는 당연히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불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유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 영원한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음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발견을 해야 되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역사서를 보게 되면 계속 죄에 일변돼요. 죄를 짓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수많은 불신앙이 있었고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마늘 때문에 부추 때문에 불신앙하고 사사를 등장시켰지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본격적인 불신앙을 해요. 그게 사사기예요. 쭉 지나오다 말라기를 보게 되면 말라기가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의 마지막 뚜껑을 닫는 책이야. 닫는 책에서 뭘 말하고 있냐? 제사장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의 어떤 언약을 끊어버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지켜내질 않아요. 그리고 유다지파,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12지파의 거룩함을 평가할 수 있는 경계에 있는 그런 지파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지파는 예수님이 오실 지파예요. 예수님이 오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폰을 해요. 원래 있던 언약 가운데 결혼했던 부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유다지파가 그 혈통이 막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레위인들이 돈 때문에 모든 걸 팔고 밥 먹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말라기 내용이에요. 레위지파가 그런 상황에 있고 유다지파가 자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언약에 희미해지고 그들의 가정도 희미해지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경제 문제였던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래서 말라기에서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조 이야기는 안 되면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분의 1이라는 것은 장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모든 것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장자, 독생자 아니에요. 또 천열매 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암흑시대 중간시대라고 말하고 400년간 이어져요. 400년간 주의 계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선지자가 존재해요. 주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제도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데 계속 그 행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오신 것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생각을 보면 단순히 한 절 읽고서 그 의미도 중요한 것이지만 전체 큰 통 맥락을 좀 보게 되면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죠. 율법을 줘가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를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뭐 부모를 뭐 공경하라 이런 십계명의 내용들을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 뭐 지켜낼 수 있는 계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아, 외형적으로 뭐 교회 빠지는 거 안 빠져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뭐 청소년 이후로 주일날 교회 빠진 적 없습니다. 잘 지켰죠 율법을. 그렇죠?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여호와를 막는 데 읽었지만 막는 데 읽었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요. 구약 모세경을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뽑아내요. 랍비들이 그걸 뽑아내고 그들이 그걸 지킴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의 그 정신과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이 무던히 민족적으로 애를 써요.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의미적인 어떤 그 언약이 혈통적으로 바뀌어서 할례 받으면 구원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중심을 잡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계속 형태만 남고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말라기만 하더라도 너희가 드리는 더러운 떡, 뭐 희생 제물의 똥 안 받겠다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실은 믿지 않고 드리는 거 믿지 않으니까 형태는 있지만 형태도 줄어요. 열 번 드리던 것을 세 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물이 드려지는 게 적으니까 그들이 밥을 못 먹어. 밥을 못 먹으니까 떠돌아요. 그게 무슨 구약의 내용,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계속 그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 죄인이야. 이거야. 너 이거 못 지켜내잖아. 죄인이야. 이거 지키면 복을 줄게. 나가도 복 받을 것이고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이면 청종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징계와 버림한다는 것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 죄인이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야. 계속 모세경도 너희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이거 믿어.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서도 12권이야. 5권, 12권, 17권, 39권이잖아요. 역사서도 계속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에스더까지 뭘 말하냐. 계속 너희 죄인이야. 너희 죄인의 모습이네. 계속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해요. 그때부터 불신앙이야. 그때부터. 건너자마자 물 어디 있어요.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생선, 고기, 부추, 마늘 많이 먹었는데 이거 없네요. 부터 시작. 그때 언제 어느 타이밍이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있던 때예요. 창세기 주신 게 출애굽 한 1년 후에 주셨어요. 그렇게 보고 정탐한 것도 출애굽 초기예요. 왜? 40년을 돌게 되니까. 총 광야를 거는 게 40년이잖아요. 그럼 가나안을 정탐했던 것도 가나안 출애굽의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년에 했으면 뭐 더 돌았게 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그때 주신 것이 뭐냐? 시내산에서 2년이나 6개월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받았던 그 책이 신명기하고 레위기예요. 아니, 민수기하고 신명기예요. 민수기하고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인가를 사인을 주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해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계속 너희 죄이냐. 말라기엔 결과적으로는 레위인도 이모냥이고 유다지파도 이모냥이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엘 끝으로 계시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하면서 율법과 율법을 넘는 어떤 한 인물, 한 사실이 등장하는데 그 복음의 주인공 핵심 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했던 여제 후손이야. 어린 양 있지? 수억 마리 잡았을까? 수억 마리. 민족적으로 계속 거의 천몇 년 동안 들여왔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한 인물이 끝내요. 제사 제도가 사라져요. 한 인물 때문에. 그 인물 정점에 누가 서 있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분이 누군데? 오병이요. 저분이 누군데? 나사로를 막 죽은 사람 일으켜. 저분이 누군데? 구약을 인용하면서 권위 있게 하나님처럼 말을 해요. 저분이 누군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닐까? 사복음서. 그리스도가 맞네. 서신서. 그럼 다시 오실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성경이 치밀하게 짝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고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막 저는 기뻐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었음을, 어린 양 되신 그분이었음을, 그분이 십일주이었음을, 그분이 어떤 구원의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되고 신약은 뭘 말하냐? 너희 의인이야. 구약은 너희 죄인이야. 신약은 너희 의인이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야. 죄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너희 의인이니까 이분을 의인이니까 이분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 믿지 않아요. 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외에는 그걸 알 수가 이건 계시에 대한 부분인 거야.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할 때 욥기를 통해서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계속 사실은 남아있어요. 어제 하강자 목사님도 그 부분을 말씀해서 또 기뻤는데 어쨌든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 때문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 27권이 계속 너희는 의인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이야. 이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도우실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내가 있는 어떤 소원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후견인으로
믿기만 하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병을 치료할 거야. 너무 가면서 한 믿음이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믿음이 있어요. 내 암이 있어. 당연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구역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믿잖아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뭐 야고보의 형, 이렇게 하는 거죠. 구약은 민족적으로 모든 교육의 근간이었고, 민족의 중심에 정서에 뭐가 있냐?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이. 그 구약을, 구약에 말했던 그 주인공은 오실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코앞에 있는 이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히브리서 1장 5절, 6절, 7절, 사실은 뭐 9절, 뭐 10절, 1장 내용이 다 구약 내용이에요. 거의 다. 신약이 구약을 의존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신약은 구약을 신약은 뭐냐? 구약을 설교한 거예요. 구약의 저 내용이 이렇다라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저 구약이 이 내용임을 확정하고 의미를 푼 내용이 뭐냐? 그게 신약이야. 신약은 50년간의 역사인데 대부분 모든 내용들이 마태복음부터 해서 마태복음 1장의 내용 뭡니까? 족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다윗 이 족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구약 내용이에요. 구약 내용은 계속 저쪽을 향해 뭘 던지고 있고 신약 내용은 다 구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고 말하는 핵심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 신약 속의 구약이 뭐냐? 그게 히브리서예요. 구약 속의 신약이 뭐냐?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한 책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각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더 많은 양과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왔고요. 우리 1절, 저 2절만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 딱 할 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확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계속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많은 말들을 이전에 아들을 통해서 말했대요. 그 아들이 누구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만한 선지자 같은 사람의 역할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길로 오신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얘기를 신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성경 낱낱이 한절 무슨 의미인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큰 그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계속 낱낱이 해석에 하다가 피곤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데 관여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뭘 말하고 있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가 그 구약의 성취에 있는 그 정점 부분에 있는 분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신약 속을 거니는 게 아니라 구약 속을 거니는 것 같아요. 1장의 이 짧은 14절 내용에 거의 구약 일변도에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은 구약이 없어 존재할 수 없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한다면 대부분 다 8대 2 정도로 8을 신약을 보고 2 정도를 구약을 봐요. 근데 내용은요, 신약의 몇 배 되는 내용이 구약이에요. 구약을 옛날 책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말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보화 같은 책들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구약에서 이미 많은 선교에 대해서 당대 세계복음화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도 실제 볼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신약에서 발견해 나간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 않냐. 네가 모세를 믿어? 그 당연히 날 믿을 건데 나 안 믿는 이유는 모세 말을 네가 안 믿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감히 모세를 운운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그가 그리스도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 제도가 수천 년 동안 유지했던 제사 제도가 한 인물 때문에 종결이 되어져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한 분이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끝이 나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신 분이에요. 우린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믿는 믿음은 우리 삶이 잘되고 우리 아들들이 잘되고 딸들이 잘되고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걸 보장해주는 시아버지처럼 보장해주는 어떤 후견인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을 성경서 말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야. 과거에 했던 모든 죄, 현재 있는 죄, 미래 지을까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계신 사람이 맞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은 이 복음에 계시되어지고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질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싸움의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레위인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유다지파는 그 지파에 맞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경제 부문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도 그냥 가정에 지켜지나요? 아니요. 가정을 지키려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영광에 내려가서 신혼부부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인생에 제가 선배라 목사 이전에 또 아이들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웠던 저로서 아이들 모습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들을 한 20년간 벌써 10년간 만났던 아이들이야. 쭉 얘기를 하면서 대학에서 핫도그 사주면서 오뎅 사주면서 떡볶이 먹으면서 키웠던 애들이 결혼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물론 주례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막 괜히 막 제가 막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가정도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아내 남편 관계가 유지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에는 만성 피로로 서로 포기하게 돼요. 아휴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든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경제도 믿음을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경제를 주님께 드립니까? 뭐 남는다고. 그렇죠? 남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항상 모자르잖아요. 아이들이 뭐 말하는데 잘 가나요? 그거 큰 은혜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금해야 돼 진짜. 그렇지 않아요. 떡병 같아갖고 굴리면 굴려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딴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고 모든 관계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고 그런 싸움이 당대 세계복음화에 또 예수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냥 뭐 믿으면 뭐 많이 주어지고 얻어지고 보충되어지고 플러스되어지고 모든 게 더해지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추가된 믿음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에서 가능한 거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이나 아스타로스나 믿어야 가능한 믿음 형태예요. 이 믿음을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막연한 피곤한 싸움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과 주의 영화, 주시는 영화로움 가운데 싸우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은 늘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늘 지쳐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많이 못 봤습니다만은 구약과 신앙의 관계와 히브리서는 특별히 신앙 속에 있는 구약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 구약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앞으로 시간 되면서 말씀 볼 텐데 먼저 읽으시면서 좀 큰 애가 있기를 특별히 모든 것을 모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를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큰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참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세계 교회를 지켜주시고 중남미 사역과 또 8월달 진행될 아시아 중심의 스리랑카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단순하게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냥 생색을 내기 위한 선교활동이 아니라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싸움과 또 그런 발걸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각계 다른 형편과 사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있는 처지와 환경 속에서 믿음을 드리며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역사의 인도 충만하심에 주여심을 소망하며 믿음을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이는 주의 백성과 열세계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